제2편 천지창조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질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생명이 시작이 되고, 죄가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인간의 인류의 지구의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재는 이제 2페이지로 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서론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그 제목에 7일 창조의 의미라고 하는 조그만 제목이 있습니다. 7일 창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데에 7일씩 걸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에 다 하기는 조금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는 일에 7일이 소요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7일이 걸렸습니까? 이 지구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그 창조 주관 마지막에 창조하게 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창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재창조,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고, 인간을 다시 만드시는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공간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천지 창조하는 일에 7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적인 시간에서 인간적 시간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도표를 통해서 창조의 계략, 창조의 이 대략적인 윤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의 제한된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것이 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사람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하여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100%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에 그분에 대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뭐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의 세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고 그분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확인된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33년 반 동안 뭐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일하시는 것은 3년 반을 보았지만 33년 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경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여섯 날간의 창조에 대하여 그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어떤 연유로 된 것인지는 몰라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상당히 그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날은 지구의 어떤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형성된 지구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어느 정도 이 상관관계를 갖는 그러한 질서를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시적인 지구를 이제 구성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나중에 빛에 대해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첫째 날 창조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나누었습니다. 물을 중간에 이 대기권을 두고 이 대기권 위에 이 공중의 물과 이 땅에 있는 물로 나누었습니다. 물이 이제 2층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창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은 이 땅에 있는 물을 땅과 거기 물과 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묻힐 것입니다. 물과 묻. 예. 묻이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땅이죠. 물과 묻. 물과 땅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 셋째 날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셋째 날에 그 묻에 이 땅에 식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땅에 식물을 창조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가면은 이제 첫째 날과 같이 관련된 빛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 자체와 넷째 날 창조하신 이 태양빛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넷째 날 공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넷째 날은 첫째 날 빛과 연관성이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제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제 궁창, 공중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 공중을 무엇으로 채우셨는가 하면은 새로 채우셨고 그 다음에 물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둘째 날 정리해 놓으신 데다가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새와 어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이 드러났죠. 셋째 날 물로 덮여있던 땅이 드러나고 물은 물대로 모아지고 땅은 땅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나타난 셋째 날 드러난 땅에 기거하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동물과 사람의 먹이로 만들어진 식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셋째 날에.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과 식물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면 지구 창조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볼 때 순수하게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 밑에 한자로 식물의 그 식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식자를 아마 이렇게 써야 이 식물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이건 나중에 이날 나오면은 하겠지만 이 식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식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본문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여섯째 날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더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제 수가 생겨난 것입니다. 7. 제가 안식일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얼핏 드렸던 말씀 중에 안식일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자체의 질이 다른 날의 시간과 다르게 속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의 경험 속에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안식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라.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일반 날과는 그 질 자체가 다른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이제 목이 말라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컵을 이제 일곱 개에다가 물을 다 타놓고, 물을 다 담아놓고, 일곱째 컵에다가는 꿀을 좀 탔습니다. 꿀. 근데 꿀을 탔는데 색깔은 다 그냥 물 색깔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야, 너 거기 테이블에 가면 컵이 7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세 가지고 일곱째 컵에 물을 마셔라. 거기 꿀이 좀 들어있으니까 피로회복이 잘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테이블에 가보니까 컵이 정말 7개가 있는데 색깔이 다 똑같아요. 이건 뭐다 똑같은 물이구먼 하고 아무거나 중간에 거를 딱 들어서 마시면 꿀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일곱째 컵에 들어있는 물에는 어머니가 뭔가를 집어넣고 만든 거예요. 그냥 자연의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제7일에 내가 그 시간에 복을 주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람이 아무 날이나 하루를 잡아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일곱째 날에 우리가 들어가서 즐기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인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일 창조와 플러스 하루 더 창조, 안식일까지 창조됨으로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묶음이 생겨났고, 정말 신비하고 놀랍게도 그 많은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묶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인간이 이걸 흩어가지고 5일로 잘라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 10일로 확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7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루는 24시간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건 지구의 자전시간이니까. 한 달도 이 달의 공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이고, 1년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러나, 일주일 7일은 그런 것과 관계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바꾸고 못 고쳤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신비한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을 누가 아, 이게 참 예,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여름을 가을로 좀 어떻게 대체해 보자. 또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조금 따뜻하게 해 보자. 그렇게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바꿀 수 없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주일 7일간의 시간 묶음도 하나의 자연 법칙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원리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일주일 7일을 못 바꾸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창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공부하는 동안에는 성경을 다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가지고 오신 분은 앞에서 좀 하나 입구에서 빌려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공부하는 동안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참 아주 장엄한 시작입니다. 인간의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 이것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날의 시작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 여러 세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첫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모두를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그 안식일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을 6일간에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도 6일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태초라고 하는 말이면서 시간적으로 개념이 다른 태초가 또 하나 나오죠. 그 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좀 더 볼까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그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자체가 물론 뭐 한국말 표현이긴 하지만 뭐 다른 외국어가 어떻게 꼭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말 자체로 볼 때에 말씀에 대하여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계시니라 고 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존대어를 한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대어를 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할 때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 그 전이겠죠?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 시간입니다. 거기 참고 성경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디도서 1장 2절과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이 없는 영원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전, 영원한 때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 전에 이미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뭐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안 믿으셔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예. 무엇을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천지.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이 하늘에 대하여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또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는 대로 이 하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 말은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임.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샤마임을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로 번역했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하늘로 번역했고,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로 번역했고, 개역 성경, RSV 성경에서는 heavens 해서 하늘들로 번역했습니다. 하늘을 복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하늘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 하면은 하나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의 그 낱말을 찾아서 살펴보면 세 개의 하늘이 나와요. 그 괄호 안에 있는 성경절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그냥 얼른 보면 하늘이 보입니까? 네, 대기권의 하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벗어난 그더 높은 곳에 가면 거기 무엇들이 총총하게 박혀 있습니까? 별이 박혀 있죠? 그래서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또 별도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지금 다른 성경절도 각각 찾아보시면 하늘에 대한 묘사가 다 달라요. 그냥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할 때는 어디 하늘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일월 성신이 있다고 할때그 하늘은 이 대기권 하늘이 아니고 그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하늘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역대하 30장 27절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하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하늘이 나옵니다. 성경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뭐 역대상 열왕기상 봐도 이런 거 별로 깊은 관심 없이 보셨죠?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기 하늘이 몇 개가 나옵니까? 하늘과 하늘들과 많이 복잡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꽤 실제적인 구체적인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제 3자 입장에서 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성경절들과 이 성경절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늘은 분명히 몇 종류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세 종류입니다. 대기권 하늘, 별들의 하늘,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늘. 근데 뭐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대학에서 그 천문학을 이제 한 과목 이제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만, 천문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천문학적인 천문학의 책들을, 관련된 책들을 다 연구해가고 보고 오신 다음에 강의 시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지구가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 다음에 달은 또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달이 어디를 돌고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죠. 그 다음에 태양 주변을 도는 별들이 지구 말고도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이 별들이 다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고, 수, 금, 지, 화, 목, 이게 목성이죠? 목성에는 이 달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목성에는 달이 네 개인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요. 그 달이 지금 어디를 돌고 있어요? 목성을 돌고 있어요. 목성은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별의 세계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해요. 이게 여기만 돌고 있습니까? 돌면서 이리로 갑니까? 달이 지구만 돌고 있으면 이리로 지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여기를 돌면서 이리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태양계 전체가 또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 전체가 또 돌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태양계들이 무수하게 모여서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가 또 돈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도는데, 이 모든 천체에 돌아가는 그 움직임이 무작정 도는 것이 아니라 다 어느 한 중심을 두고 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중심을 두고 모든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신앙이 깊은 천문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이 모든 천체가 돌고 있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 태양계, 은하계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스러운 우주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를 구경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좀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제 지금 여기 첫째 날의 창조는 뭐 이 둘째, 셋째 하늘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지구에 한정된, 지구에 관련된 하늘이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니라. 땅을 지으셨습니다. 마른 땅을.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이제 작업이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따라 나옵니다.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던 것을 가지고 변형시킨 그 만듦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 이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 헬라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가장 대표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용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디에서도 쓰여졌는가 하면은 새를 만들 때 또 어류, 물고기를 만들 때 심지어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이미 있던 흙, 여러분 물고기와 새도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은 흙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고기와 새는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흙에서 나왔고 죽어서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덩어리 가지고 공작하듯이 이렇게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나 새나 짐승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거기에 그 창조에 필요한 원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그것을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성서적 해석입니다. 흙의 원소, 흙의 요소와 사람의 구성 요소가 같습니다. 분해해 보면 같아요. 나중에 6일 창조 때 다시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학설을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를 좀 정해놓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 6일 7일 창조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만들어 넣으신 것인가? 아니면 6일간의 창조 시작과 함께 지구라는 덩어리도 같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지구는 원래 6일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사단의 반역과 타락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타락과 반역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는 그냥 처음에 사단 타락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다가 사단이 다 정리가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있은 다음에 이미 있던 이 혼돈스러운 지구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넣으셨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서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6일 창조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느 것을 믿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계는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두 가지 설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정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설은 이것입니다. 6일 창조와 함께 이 땅이 지구가 조성이 되고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신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것은 이제 계략적인 창조의 서론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땅이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설에 의하면 이제 일단 덩어리,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로.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뭘로 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덮여 있는 상태. 예? 근데 아직 빛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그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돼 있어요. 그 운행이라는 말을 이제 다시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대하여 이 혼돈이라는 말이 토후라고 되어 있어요. 토후. 토후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이사야 45장 18절에 가면 똑같은 토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은 헛되이, 헛되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혼돈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어떻다고요? 헛되다. 그런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이 혼돈이라고 번역되었고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 헛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절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또 자세하게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1절에도 보면 그거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십시다. 이사야 34장 11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12절까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에돔에다가 무엇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공허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여기 혼란이라는 말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후. 그래서 이 혼란, 혼돈, 헛된 것을 지금 토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해석하면은 에돔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토후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토후, 공허,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말은 아직 누가 땅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직 땅에 생겨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져도 모든 것이 다 충족하고 풍족하게 있어도 누가 없으면 공허한 땅입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없는 지구는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예요.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면 집안에 있던 아이가 어디 나가고 어디 멀리 가버리면 집안이 허합니까? 어떻습니까? 허하지요. 공허하지요. 혼돈스럽지요. 마찬가지로 지구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지구는 공허한 것이고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오늘날 이 세대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시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의인을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하셨죠?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기쁘게 바라보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하나를 찾으면 하늘에서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99마리의 양보다 잃었던 한 양을 찾을 때에 그 하늘의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순간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자, 손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뭐 저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쪼르르 가가지고 가져오고 말 들을 때 그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에이 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애가 왜 저렇게 컸을까 하고. 우리가 비록 자주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준비하고 곧 아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혼돈이라는 말 가지고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흑암, 혼돈과 흑암이 기쁨에 있었다고 그랬죠? 왜 흑암이 있습니까? 아직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빛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지구의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시간적 하루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자체의 시간적 출발이 어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성경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하여 잠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존재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그 이제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셨던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14절까지 계속 풀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곧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말씀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하여는 뭐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이 기록된 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행동이 곧 누구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제 요한이 아주 선포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한이 거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쓴 책이라 아주 성숙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성숙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지낸 사람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특별히 봐주어서 그랬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상 그랬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그 요한을 봐줘서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열두 제자가 모여 앉으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쏜살같이 자리를 잡아서 바로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저 형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호흡과 예수님의 체취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년에는 밧모섬에 귀환 가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예수를 계시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에 대하여 가장 깊이 가장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상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요한 1, 2, 3서와 요한이.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사상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가까이 우리 사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 말은 창조하는 일에 누가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치 인간의 시간 속에 내려오셔서 그 제한된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기원을 그 당시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서두를 꺼내면서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다.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그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에 영원전,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예수가 여기에서 출발한 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지구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조에 개입하셨고 예수님도 창조에 개입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연속해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셨다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라고 했습니까? 왜 복수입니까? 아, 새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이 창조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운행하신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 써놓으세요. 무라헤페트라고 되어 있어요. 무라헤페트라고 하는 말이, 운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라헤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라헤페트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나오고, 거기 한번 보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아, 독수리가 새끼 외에 어떻게 해요? 너풀거린다. 그 너풀거린다는 말이 바로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너풀거린다는 말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시면, 교재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그 운행한다라고 하고는 똑같은 단어, 이 무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떨다, 흔들다. 그 말은 독수리 날개를 너풀거리는 것과 같이 통하는 말이죠. 떨다, 흔들다, 날개를 너풀거린다. 이 단어의 배경을 보면 독수리는 새끼를 품고 있지 않는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품지 않고 그 새끼가 있는 둥지 위에서 계속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독수리는 그 새끼들 자체를 어릴 때부터 아마 특수하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새들보다는. 그래서 아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일화에 의하면 독수리는 그 날개 짓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아주 높은 벼랑 위에 올려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밀쳐내면은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 시원찮은 날개를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거의 땅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힘겹게 날개짓을 하고 거의 떨어지다시피 내려온 새끼를 밑에서 받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지구 창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새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창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여기 교재의 표현을 보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본다.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은혜스러운 해석입니다. 여기 좀 포괄적으로 본교의 성경 주석 1권 17페이지에 보면, 본교의 성경 주석 1권 171페이지에 17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룩한 대리자는 창조와 구속사업에 조력하고,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리자는 창조와 구속사업에 조력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견책하고 힘을 주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상 임재해 왔다. 지구 창조의 역사에도 관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재창조되어가는 이 구속사업에 있어서도 여전히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도와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개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떤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령과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도 개체를 가지신 분으로 존재합니다. 탄식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런 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우리의 신앙도 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우리 한 개인 개인을 정말 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살피고 훈련시키고 이끌고 가는 그러한 비유를 생각해 보실 때에 지금 그 역할을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 이 구속사업에 관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주로 누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동행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 많이 하신 것 성경에 나옵니까? 어떨 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주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번인지 2번인지 인간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예?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성으로서 기도가 없이는 죄악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빌려서 죄를 극복해야만 메시아로서의 확고한 일을 끝내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본인은 신성의 힘으로 계명을 순종해놓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고 그 필요해서 하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죄악을 승리하신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그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소리만 평생 하고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장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친 거, 가르치셔 주신 것만큼 기도하지 않는 데서 모든 인간의 죄와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추악하고 죗되고 못난 인간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이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시고 명하심에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라사대, 거기에서 모든 것이 태어났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한 친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친구 하나 아이가 어떻게 하냐, 딱 올려왔다가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이쪽 발을 드러내고 이쪽 발 빠지기 전에 빨리 이쪽 발 드러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하도 그때 우스워가지고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걷게 된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베드로의 발을 물에 뜨게 하는 하나의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던지 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말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의 성취된 에너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삶을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믿고 그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지금도 가라사대가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인 말씀이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왔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온 빛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빛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빛 자체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하면 뭔가 그 개체가 있어야 그 개체로부터 빛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있어야 빛이 나오고 태양이 존재해야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에 의하면, 다른 참고 서적들을 보면은 이런 개체 없이 빛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몇째 날? 첫째 날 빛 자체를 창조하셨고 그 빛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것을 비유로 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어둠 속에 나타난 빛을 비유해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속에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시작된 빛, 그 속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죽어있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임하심으로 우리 속에 에너지,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에 어둠으로, 공허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뭐 제 개인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고 에너지고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가슴 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한결같이 죽은 자처럼, 송장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에너지와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시작됨으로 낮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무엇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다. 밤으로 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의 출발은 어둠에서 밤으로 시작됐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김으로 밤과 낮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또 아침이라는 시간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말 자체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이것이 첫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하루라는 뜻보다는 저녁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와 낮이라고 하는 아침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서 이두 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 하루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말할 때 낮밤 하는 것보다 밤낮해야 맞는 것입니다. 낮밤이 아니에요, 하루가. 뭡니까? 밤낮이에요. 밤낮. 밤낮이, 여기 지금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하는 말이 잘못 들으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 말이 안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한 날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밤과 하나의 낮이 돌아가니까 하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루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루를 카운트할 때는 밤으로부터 시작해야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하루에 일치하는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이 그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조 이후로. 이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고 같은 시간으로 24시간씩 돌아가고 있어요. 예? 아, 그거는 이제 그 그림자. 예, 그림자를 이제 옮긴 것인데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옮겨진 것은 이제 하루가 아니고, 네? 하루가 아니고 시간, 그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그뭐 과학자들이 잡지에 낸게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을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루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싸울 때 이렇게 팔을 들고 거의 그 해가 멈춰 있어라, 에? 해가 멈춰 있어라 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걸 이제 다 이제 추적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해 보니까 거의 종일토록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이 아니고 거의 종일토록. 그다음에 이제 15도 그 시간하고 합치니까 딱 하루기 때문에 하루 자체가 몽땅 빠졌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 돌아가는 시간에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가 시작되었고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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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를 계산해야 됩니까? 밤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마지막 제일 아랫부분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하루 24시간이 아니고 이것을 천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하는 말하고 하루는 천년이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대단히 길게 느껴진다는 말이고 하늘에 가면은 천년이 하루가 첫날이 하루 같다는 말은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지 그게 물리적인 그 등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갖다 맞춰가지고 이제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죠. 그 당시 창조의 하루는 천년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뭐 첫날 비창조하고 있다가 천년 있다가 그다음에 궁창창조하고 천년 있다가 그다음에 셋째 날 바다와 식물 창조하고 천년 있다가 그 바다 식물은 또 뭐가 있어야 삽니까? 태양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사는데 그 태양도 없이 식물이 천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전혀 그 계산상 맞지 않는 논리인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 창조 시에 하루는 오늘날처럼 분명히 24시간이다. 이건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교재 없는 것좀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 지금 뭐가 덮여 있습니까? 물이 덮여 있죠? 예.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보면, 물이 지구에 있는 것 자체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물이 옆으로 튀쳐나가지도 않고 또 이 밑에 있는 것이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한 것인데 이게 물론 이제 인력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물로 덮여 있다가 이제 결국 날짜가 이제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물이 요런 데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구 표면과 이제 물 표면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들이 여기 있던 물들이 저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땅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물도 생겨나고 땅도 생겨나면서 창조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어쨌든 지구가 다 창조된 이후의 결론은 물로 덮여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물에서 나왔죠? 근데 이것이 언제 다시 물로 덮였어요? 노아 홍수 때 다시 물로 다 덮여 있다가 물이 다 마르고 지구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지구는 두번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 사람의 거듭남의 원리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나옵니까? 어머니? 양수에서 나오죠? 양수에서 나왔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지구가 다 상해가지고 죄 때문에 한번 홍수로 다시 덮였다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양수에서 나왔는데 이제 죄된 속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죄인처럼 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다시 나라. 다시 나라. 그럼 다시 날려면은 지구처럼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예식이 뭡니까?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생의 원리예요.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그러니까 죄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속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디를 지나왔어요? 홍해를 지나 나왔죠. 그 홍해를 지나 나온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무엇을 받은 것으로? 집단으로 침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리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리로. 예? 물이 막 여기 있고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맨땅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름과 함께 이 물과 함께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 아래로 지나왔다고 그랬어요. 구름 아래로. 구름이 뭡니까?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은 침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여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살던 죄악 세상에서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하늘 백성이 된 이후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의 그 상태는 뭐 나와서도 비슷했지만 아주 그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고 수준에 올라가서 침례를 받기를 기다렸다면은 거기 침례받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나중에 시원찮을 것 뻔히 아시면서도 나중에 얼마나 또 속세겠습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거 다 아시면서도 일단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간주하셔서 침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통해서 교육하셨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앞으로 살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부족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 가나안에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듯이 저희 어두운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찼던 저희의 마음에 말씀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가는 길도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공부가 계속되는 모든 기간 중에 시간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평상시 우리의 삶을 또 지배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도록 하시고 점점 말씀에 익숙해져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기뻐 받으신 바 되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